데살로니가 전서를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 정황,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과 상당히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전서와 후서의 그 간격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 정도 머무는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왜 썼는가라는 질문은 할 수 있겠죠. 전서를 이미 썼고 이제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던 그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왜 또 하나의 편지를 이렇게 써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추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이제 1장의 내용을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하면서 보셨겠지만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첫 순간부터 상당한 이 핍박에 노출되고 현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이후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핍박이 더 가중됐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좀더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참고 견뎌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참고 견디고 있는데 문제가 더 심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할수 있는 게 뭘까요? 뭐 그저 더 격려하는 수밖에 없겠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이 분위기는 훨씬 더 고조돼 있고요. 바울이 단순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렵지만 참아라 정도가 아니라 이제 굉장히 강렬한 그런 권면을 하죠. 너희들이 끝까지 충성해라. 왜냐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반드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단순히 우리 팀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핍박하고 있는 상대방을 심판에 처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이제 전달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정황은 뭐냐면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아주 긴급한 프로블럼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한 오해도 생겼을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도 생겼어요. 한번 볼까요?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자,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여기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왔다고 하는 편지로나 뭐 방법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내가 특별히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한 얘기를 이제 좀 꼬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임했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임했다. 그냥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이미 다 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현세의 일을 다 포기하고 이제 다더 이상 할것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 나라가 완전히 임한 그것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면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도 왜곡한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러나 그것은 지금 당장 이미 임했다고 얘기한 건 아니죠.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그것을 이제 극단적으로 끌고 간 겁니다. 자, 단순히 말로만 한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방법은 편지를 쓰는 거였죠. 그래서 이 편지가 바울 사도의 편지로서 디모데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디모데에 전달된 게 아니라 전달이 됐죠. 디모데가 나중에 와서 소식을 전한 다음에. 근데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사역을 한 것은 분명한데 이것이 또 잘못 이게 오용되면서 일종의 올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내가 바울이다라고 썼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바울이 한 것처럼 쓴 겁니다.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은 3장 17절에 우리가 읽었죠. 예, 3장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예, 마치 우리가 컴퓨터나 타입, 옛날엔 타입 쳤지만 다 컴퓨터로 하죠. 이렇게 프린트아웃을 해가지고 이것이 내가 쓴 편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이름 그 글자 위에다가 내가 사인을 해가지고 친필로 보내는 것처럼 바울이 이 서신에 대해서 이와 같은 친필 안부를 했다는 거죠. 친필 사인을. 아니 바울이 자기 손으로 편지를 썼으면 되지 뭐 이거 친필 또 이렇게 할 게 있느냐. 바울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이런 글을 써주는 프로들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종이가 흔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쓰는 이런 스무스한 종이를 사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볼펜이나 뭐 만년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가죽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종이를 대신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뭐 파파리라고 하는 어떤 식물의 잎사귀를 가지고 이걸 다져가지고 종이처럼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 표면이 부드러울 리가 없어요. 펜은 어떤 펜이냐면은 이제 뭐 새 깃털 같은 거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잉크 묻혀가지고 쓰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것도 쓰다 보면 또 요령이 생겼겠지만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요령이 생긴 사람들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특별한 사람들의 손에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든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낭독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야기하면 그것을 대독해 줄 수 있는 아주 실력 있는 그런 라이터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대필이죠, 대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 그 문서들을 보면요, 우리야 이렇게 뭐 이렇게 글을 쓰면 위 옆에 이렇게 룸을 남겨놓고 말진 갖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좀 널찍하게 보기 편하게 간격도 있고 띄어쓰기도 하고 옛날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말진이 어디 있어요? 그냥 끝에서 끝까지 띄어쓰기도 없이 그 다음에 아주 촘촘하게 왜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해야지만 종이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뭐 종인지 가죽인지 뭐 여러분 알아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편지들을 쓰곤 했던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더디오라고 하는 그 대필가 이름이 나오죠. 나 더디오는 내가 이것을 쓴다 이랬습니다. 그 자기가 썼지만 바울의 편지죠. 더디오. 대필치고는 이름이 썩 좋진 않아요. 더디면 안 되는데요. 어쨌든 이 더디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대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결국은 바울의 서신으로 로마에 갔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분명히 누가 대신 썼을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말로 했고 마지막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내가 친필로 이렇게 문안한다. 내 사인이 이거다. 내 글자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자기의 편지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겼던 거죠. 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전히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이 이미 임했고 결국 그리스도는 이미 재림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그냥 단순한 신학적인 호기심만 불러일으켰느냐? 그게 아닌 거죠. 우리가 읽었던 3장에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생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일을 포기하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돈을 일을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이제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주의 일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그냥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됐다라고 써 있어요. 일만 만드는 자들 뭐 열심히 다니면서 이 상황의 어떤 긴박함을 전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키지도 않아도 열심은 내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은 교회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야만 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전달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오늘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뭐냐 하면 사도가 당한 상황도 그렇고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상황도 그렇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당한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다. 한마디로 왜 힘드냐? 단순하지가 않아 상황이. 우리가 직면한 이 현실이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슈들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단순화시킴으로써 문제를 도리어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우리의 가정의 이슈가 그죠?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문제가 말씀을 듣고 이해한다는 문제가 그것을 적용한다는 문제가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다. 예? 환란의 수위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또 높아지고 이러한 핍박 결국은 나중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정도의 핍박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이제는 황제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대환란, 대핍박 시기가 결국 그들에게 닥치기까지 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빨리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아무 이제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 덮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뭐 하나 매듭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현실인 겁니다. 바울은 좋은 의도에서 그리고 그가 깨달음이 굉장히 오묘하기 때문에 그가 이해한 대로 종말론을 펼쳐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의 종말론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배우면서 가끔 헷갈리잖아요. Already and not yet. 이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지만 not yet. 완성되지 않았다. 이런 종말적 갈등 구조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이 말만 들어도 어떤 분들은 아, 그거 나 알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얘기야 이럴 거 아니에요. 바울의 종말론이 절대로 쉽지 않지요. 그러나 바울은 깨달은 대로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전했던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 교리를 극단적으로 끌고 가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하는 거죠. 바울은 편지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성도들을 곁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참 헷갈립니다. 교회가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구제하고 성도들을 대접하고 이 하스피탈리티의 사역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치우쳐 있고 도리어 성도들이 베푸는 구제와 하스피탈리티를 의지하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일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돌아다니면서 심방을 하고 그리고 신방하면서 이상한 오류를 펼치고 열심은 또 얼마나 있는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그렇던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을 일만 만드는 자들이다. 좀 전에 우리가 보았지만 영어 성경에는 busy bodies. 바쁘게 돌아다니는 이 몸뚱이들인데 실제로 생산적인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다니면서 일만 더 만들고 있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 파송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교회 파송한 선교사 부부하고 화상으로 한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 듣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가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떤 일이 좀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질문했더니 물론 지금 현재 정치 상황이 너무 불투명하고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아울러 전달한 얘기가 굉장히 저한테 좀 압박이 됐습니다. 뭐냐면 특별히 그 이분들이 대학교 안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수들이라든지 그 지역에서 이렇게 연결되는 프렌십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소그룹들을 인도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좀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사실은. 근데 그러한 소그룹 사역을 하면서 제일 아쉬운 게 리더입니다. 왜냐하면 그룹은 사람은 점점점 양육되어 가고 또 많아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결국은 리더들을 빨리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누가 돕겠다고 하면 굉장히 반가운 거 아니겠어요? 2년 전에 아시아의 다른 국가에서 선교사 한 분이 오셨답니다. 이분도 대학교의 어떤 보직을 가지고 자기는 그러나 본 직은 자기는 선교사다 이러고 와가지고 같이 돕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문제는 뭐야? 이분이 정말 열심히 있어. 너무 열심히 해. 그런데 모일 때마다 입을 열기만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꾼 꿈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어떤 자매가 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딱 얘기하는 게, 내가 지난주에 이런 꿈을 꿨는데 바로 이 얘기구나. 그러면서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거다. 이러면서 엉뚱당치 않은 이야기를 막 펼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예? 선교사가 정말 너무 필요하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자꾸 이러니, 자기가 물어봤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당신 꿈의 권위, 그 꿈의 어떤 그 권위와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둘 다 의지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이단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좀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관계는 유지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적인 사역에는 임법시키지 마라. 왜냐하면 선을 거야 될 땐 선을 거야 된다. 이건 옳지 않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문제가 날 거야, 부나마나. 왜냐하면 열심히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북한이 개방되고 복음의 사역이 그곳에 편만하게 펼쳐지는 거 우리 다 소망해요. 근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북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든지 통일교처럼,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룹들 이단이 너무 많아요. 신천지 같은 그룹도 돈으로 매수해서라도, 정부를 매수해서라도 뭔가 자기의 세력을 떨치려고 하는 걸 이미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문제죠. 복잡해요. 선교가 선교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잘못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아주 구체적인 권징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네, 자, 어떤 사람들이 게으르게 행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결국 계속 지금 하는 얘기지만 일은 안 하고 자꾸 일만 만든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3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랬어. 그들로부터 세퍼레이트해라, 떠나라. 굉장히 단호하죠. 굉장히 단호하죠. 자,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자, 바울이 무슨 얘기까지 했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 하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근데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뭐예요? 완전 왕따시키라는 얘기잖아. 무서워요, 바울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일종의 권징인데 여기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는 말이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성도들의 교제권 안에 그들을 두지 말라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떠나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아니, 이런 말을 했을 때 저희들 생각에도 그럼 뭐 그냥 다 끊어버리면 되지, 그죠? 누가 교회에서 어렵게 막 일 만들고 문제 있으면 어떻게 그냥 당장 지목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 교회 문 앞에 들어오면 경찰 부를 거야. 뭐 이러면서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단순하잖아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냥 잘라버리면 되니까. 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떠나라.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15절 보세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건면하라. 뭘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왕따시키라는 얘기예요. 찾아가서 뭐 이 사람들을 얼르란 얘기예요. 도대체 원수는 뭐고 형제는 뭐고 떠날 사람은 누구고 있어야 될 사람은 누구고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오지 않죠. 근데 이게 교회요, 목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처럼 어려워요. 쉽게 풀리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회 사역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일도 그렇고요. 여러분 개인 친구들과 관계도 그렇고요. 자녀 문제, 부모 문제 단순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냥 나는 그냥 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순 무식하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사람을 대하는 일이고 영혼을 대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류를 고치려고 시도해보다가는 사람들에게 감정대립 일으키게 되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느닷없이 주위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엎어져 있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을 뭐 영적으로 신학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해놓으면 또 가끔 보면 이상하게 믿음을 지식으로 혼동하고 그냥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얘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고. 왜 그래요? 아예 열심이나 없으면 도리어 괜찮을 텐데 또 열심은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가끔 우리 교회 오해하는 분들 있죠. 우리 교회의 기본 원리, 열심 내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일단 지침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냥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권하는 사람들 있죠, 주위에서. 이걸 단순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죠. 있어야죠. 왜냐하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다가 실제로 양육될 기회를 못 찾았다든지 말씀에 집중할 기회 없이 그냥 사역만 했다든지 그런 분들은 좀 그런 집중력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에요, 또. 복잡해요. 오늘 설교를 여기서 끝낸다면 그냥 어떻게 될까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야, 인생은 복잡하구나. 아멘. 그리고 가면 되는데 이제 그건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에 대한 권면은 바로 3장 13절에 나와 있는 권면이라고 생각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어렵지, 힘들지, 복잡하지, 헷갈리지, 너희 마음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꼬이지, 사람들은 너를 오해하지. 교회 공동체가 이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함께 어떤 정서를 모아가지고 끌고 간다는 게 쉽지가 않지.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중력이 생기지 않을까? 어렵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 왜냐하면 선을 행한다는 것에 대한 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선을 행한다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선행함이에요. 선행함. 물론 선행은 이게 동사가 아니지만 여기에 나오는 선을 행하다가라는 말을, 선을 행한다는 말을 하나의 단어로 복합적으로 만들었어요.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선행함. 좋은 일을 함. 근데 이 단어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 good works.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믿음을 강조해야지 행함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자꾸 이런 대로 치우치니까 행함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왜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 자, 이 부분을 조금만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지금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우리 이효성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잘 정리해 주셨어요. 내용을 아주 잘 드러냈는데 결국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행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진정한 선행은 우리 자연인들에게는 불가능하다. 우리 자연인들, 우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선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우린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선행이란 있을 수 없고,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행했다라고 머리를 치들고 할 수 있는 얘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impossible하다. 첫 번째로. 노력 갖고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자연인으로서의 어떤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선행으로 인정받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ineffective하다는 거죠.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떠한 공로를 우리가 쌓아 올릴 수가 없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많은 헷갈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원리, 그러니까 즉 보상 원리 속에 여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해도 결국은 분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끊임없이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내가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인정 안 해주나?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그 결과가 이런가? 근데 사실상 성경이 성도들에게 선행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자연인으로서의 좋은 일을 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그런 대가, 그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바랄 그라운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선행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전혀 수단이 될 수 없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보상이나 또는 이 어떤 대우를 받기 위해서 행한다, 그걸 율법적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율법적 메리트를 쌓음으로써 이것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건 말 그대로 율법적인 생각이죠. 그런 건 없다. 그럴 수 없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세 번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필연적이다. 필연적. 다시 말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good works가 없을 수가 없다. 필연적이다. 왜냐하면 믿음은 본질상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을 수가 없다. 자, 지금 좀 헷갈리시죠? 이 양면성에 있어서 그러나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들어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제64 문답, 답은 뭐라고 써있냐면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즉,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 있기 때문에 마치 수도꼭지가 연결돼 수도 파이프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필연적이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설명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오늘 이제 이 메시지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순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잘해야 돼. 자, 오늘도 제가 이게 제 어떤 경험이에요. 오늘도 이제 2부 예배 때 제가 오늘 설교 안 하고 설교를 들었어요.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보신다. 이 얘기를 이제 또 선포를 받았어요. 강단에서부터.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 안에 우리 회중 안에 뭐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저도 포함해서죠. 지금 뭔가 언고잉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고민하냐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느냐 그 용서에 대한 확신도 없고 복음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대속하여 돌아가셨다는까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현재 상태가 너무 미저러블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도 아멘 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아니야 아직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느껴진 게 뭐냐면은 자 아까 제가 자연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간 모습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한다고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결국은 절망이에요. 절망.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어떤 인간의 육체 소유으로서의 나의 포텐셜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는 어떤 행위를 내보일 수 있는 아무런 근거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는 내 인간으로서 지금 현재 타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내가 의를 통해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에요. 믿음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을 이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나의 자연인으로서의 내 모습 그대로 그거 소망 두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보상받으려고 여러분 마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망을 두는 이상 여러분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안 돼. 그러나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은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에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그 유일한 근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자연인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데피니션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행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정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권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기초적인 양심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선행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행의 데피니션이 달라요. 그런 거는 선하다고 안 해요. 그건 그냥 하는 거라 그래요. 선행은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만 선행이라 그래요. 우리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네 안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 그 일이 없어요?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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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주로 하잖아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참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정말 주님이 역사해야 돼요. 제가 똑같은 본문 가지고 정말 저는 막 은혜 넘쳐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회상을 해보니까 한 번은 설교를 했는데 정말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대단한 걸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막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막 갑자기 막 눈물이 터지고 그 보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뭐라고 제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좀 이렇게 즉흥적인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즉흥적인 게 있는데 그때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게 나였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이렇게 막 소름이 끼죠. 대단해. 근데 어떨 땐 똑같은 본문 갖고 설교하는데도 그냥 너무 어떨 때는 그냥 힘들어요. 그게 반응의 문제만 아니에요. 그냥 뭔가 이제 이걸 제가 또 조심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럴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제가 지금 뭐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합니다. 이거 배워서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선행이 되기 위해서 결국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돼요. 그걸 확실히 마음속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자꾸만 오는 거야.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뭘 좀 잘했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해보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야. 어느 순간에든지 역사가 일어난다면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근본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떤 소통이 일어나고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이 심령에 어떤 뭔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된다면 그건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예요. 절망 속에 있는 형제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지난주에. 너무 절망해요. 깜깜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무것도 내가 소망할 바가 없다. 제가 그랬어요. 너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라. 아무 빛이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방에 너가 갇혀있다고 생각하면 벽에 구멍 하나만 뚫려져도 그 구멍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빛이 들어온다. 하나님이 그걸 못할 것 같으냐? God can do it. 기도하자. 얘기하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 내가 했다, 내가 깨달았다, 어느 날 나에게 뭐 깨달음이 왔는데 뭐 사실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라는 데 대한 온전한 정의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이제 연결해서 말씀을 이제 정리해야 돼요. 정말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는 그 일에 대하여 너희들은 끊임없이 소망을 갖고 가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교회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바로 성도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다. 교회의 선행은 성도의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교회 또는 성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 3장 7절, 8절, 9절 가볼게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설명한 것은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할 때 돈 받고 전도 안 했어요. 살해받지 않았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막 시작했어요. 이들에게 경제적인 벌든을 주지 않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도리가 아니라서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예? 타작마당에서 지금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멍에를 뭐예요? 뭐 하여튼 씌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자기가 일하는 데서 벌어먹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는 옳은 것이죠. 권리는 맞죠. 예? 권리에 대해서는 정당한 어떤 보상이 있어야겠죠. 권리에 대해서는 내가 얻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리나 지금 기본적인 우리가 어떤 윤리, 심지어는 윤리적으로 봤을 때도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너희에게 복음은 값없이 받는 은혜라는 것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다. 그죠? 너희가 받는 복음은 너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본을 보였다. 권리 행사 안 했다. 본을 보였다. 본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본은 바울이 말했잖아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나와 주님을 본받으라.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내가 너희들에게 본보였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본이 뭡니까? 복음의 본입니다. 권리 투쟁 안 하고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그것을 대가 요구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내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일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행은 뭐냐면 대가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뭔가 어떤 이치에 맞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오늘은 그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행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뭐 돈 안 띄어먹는 게 선행이 아니에요. 당연히 안 띄어먹어야죠. 근데 안 띄어먹는 걸 정직하다 그래요. 그러나 그건 기독교의 관점에서 선행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도리예요, 그냥. 그러면 뭐가 선행이냐? 뛰어넘는 거예요. 기본적인 도리나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도리여 자기 자신을 비워내기까지 복음적 원리로 복종시키는 것을 선행이라고 얘기한다면 맥센스해요. 어려워요. 더럽고 치사해요. 하다 보면 내가 왜 이것까지 해야 돼?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도 자꾸 내가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 그리스도의 파라다임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리스도의 파라다임. 우리가 지금 다룰 시간은 없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가 좀 나오잖아요. 적그리스도적 파라다임과 예수 그리스도적 파라다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탄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절과 거짓 기적과 불의를 다 행해요. 기적을 행해. 그러나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이 그를 시험하면서 이런 온갖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네가 좀 인정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제압시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패러다임과 이 적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은 너무 첨예하게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가 질문인 거예요. 오늘의 요절은 사실 오늘 본문 밖에 있었어요.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패러다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으로 들어가게 하길 원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심지어는 창조받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등지고 떠나가는 인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냥 버림 되잖아요. 쓸어버림 되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추궁하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사랑이에요. 아니 그냥 원수들 같이 생각하고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래도 형제같이 건면하라 마지막에. 내 말 듣지 않아도 쉽게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에이 그냥 다 치워버리고 싶어요. 근데 하지 말래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다 생각 버리고 끊어버리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얼마나 편해요. 교회 안에 식구들도 아 이제는 할 만큼 했다. 더 이상 X자 거버리고 이 사람하고는 내가 이제 상종은 안 할 거다. 뭐 편해요, 사실은. 다행이죠.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이. 가족이면 이건 진짜 불가능. 부부이면 이건 진짜 힘들어. 근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뭘까?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는 힘들어도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내기에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주님의 역사이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정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자, 이제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어디 있어요? 3장 2절에 있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제가 이거 딱 보는 순간에 불이 딱 들어왔어요.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아유,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거 누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포기하세요.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에 대해서 포기하시고요. 그리고 뭔가 열심을 내서 했더니 이런 대가가 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탈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관계 깨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스트레스 쌓여서 다 죽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다 죽습니다. 주님, 요즘 누가 이렇게 살라 그럽니까? 다 love yourself 하라 그러지 누가 이런 거 하라 그럽니까?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마지막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그래 맞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근데 너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주께서 일하시면, 주께서 다스리시면, 주께서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끌고 가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절대로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넓히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반응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